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아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것으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이런 폭염이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금의 세계적인 기후 변화를 보면서 이제는 좀 더 진지하게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또 필요한 방안을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6개월간의 가뭄 끝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바람을 보내 큰 비를 내리셨듯이 이 힘겨운 폭염에 바람의 방향을 틀어 시원한 바람과 비를 보내시는 기적 아닌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려집니다. 세상에는 가끔 과학적 논리나 일반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곧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고 자연적인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경우입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미라클입니다. 국어사전은 이 기적을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 종교와 연관해서는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신비, 미스터리라고 말해지는 일이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 원인을 밝혀보려 하기도 하고 여전히 의문으로 남겨지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또 어디서 어떤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를 들을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적과 기적은 둘 다 초자연적인 현상과 연관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지만 이적이 놀라운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기적은 하나님의 힘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이적들은 넓게는 기적의 범주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적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의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실로 기적의 연속이며 기적의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도 성경의 그 수많은 기적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경에 이렇듯 많은 기적들을 기록해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중풍병이 났고 암이 났고 불치병이 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물 위를 걷고 독사가 물어도 끄떡도 않는 기적을 경험해야 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혹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기적도 행하시겠지만 기적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경험이나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과 일치시킨다면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은 실패감에 빠질 것이며 무엇보다 보이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칫 마술적이거나 신통력을 지닌 가시적인 신으로 제한하거나 잘못 오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수용도 못하면서 깊은 바다 위를 걷겠다고 바다 위에 뛰어들었다간 빠져 죽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 없다고 독사굴에 손을 넣었다가는 바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스개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전도자가 자기도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사도들과 같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고 여기고 하루는 길에서 만난 한 하반신 장애인에게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하반신 장애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반신 장애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위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업고 다녀라. 그래서 3년을 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수많은 기적들을 전해 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해야 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기적은 현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보다는 증언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만용적이고 우매한 생각이 아니라 기적에 담긴 신앙적 의미와 순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말씀의 하나님과 함께 매일 신앙의 여정, 성도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는 엘리사가 독이 든 국을 한 가루로 해독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 채소로 100명을 배불리 먹인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다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볼 때 매일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은 먼 옛날에 전해주는 기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삶의 자리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길갈을 떠났던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본문의 길갈은 열왕기하 2장 1절에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와 함께 길을 나섰던 성읍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길갈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이고 그 길갈에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을 새번역 공동번역은 예언자 수련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표현으로 하면 신학생들입니다. 길갈에 엘리사의 신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돌아오자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모여 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정황상 이 모습은 오랜만에 만난 스승이 너무 반가워서 스승 앞에 모였다기보다는 스승께서 자신들의 흉년으로 인한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곧 스승님, 우리 지금 배고파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 사환 종에게 큰 솥을 걸고 제자들에게 먹일 국을 끓이라고 한 것입니다. 39절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여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러자 사람들이 흩어져 국거리로 채소를 캐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들포도 덩굴에서 드로박을 따와 썰어 국에 넣은 것입니다. 여기서 들포도 덩굴은 야생 덩굴이고 드로박은 성경 사전에 의하면 포도 덩굴과 같은 줄기를 가지며 모양과 크기가 오렌지만하고 열매가 노란색을 띠는 박과의 식물로 독성을 지니고 있어 많이 먹으면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들로 채소를 캐러 간 한 사람이 드로박이 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드로박을 따와 썰어 국에 넣은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야생의 독버섯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 먹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지경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지금도 독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과 사망 사고가 흔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장마철 독버섯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하고 최근 5년간 독버섯 중독으로 7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올해 5월에는 이란 서부 여러 주에서 독버섯을 먹은 주민 8명이 사망하고 68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먹는 것과 연관해 제가 어렸을 때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 할아버지 형제인 작은 할아버지가 저희 집 가까이에 사셨습니다. 오래전에 먹거리가 또 뭐 영양제가 흔치 않던 시절에 가끔 바닥에 어쩌다 약 같은 것이 떨어져 있으면 그 작은 할아버지가 당시에 영양제였던 원기소를 생각하고 원기소 아시는 교우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원기소인가? 하고 쑥 드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양제 같은 것이 귀하던 시절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서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엔 뭘 먹을까 고민을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 아침엔 뭘 먹을지를 생각합니다. 참으로 가난과 굶주림의 땅, 그 공고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빚진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못한 자신의 현실이 주님께 송구할 뿐입니다. 40절입니다. 같이요.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리고 마침내 국이 다 되어 무리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에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스승님, 국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국으로 배고픈 배를 채우려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그러자 엘리사가 종에게 한 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그 가루를 솥에 넣자 독이 없어지고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시 국을 먹은 것입니다. 무슨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41절의 가루가 무슨 가루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루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케마흐인데 거친 가루로 일반 사람들이 먹던 가루입니다. 새번역, 공동번역, 쉬운 성경은 밀가루로 번역합니다. 바로 독국에 밀가루를 넣자 국에 독이 없어지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은 것입니다. 저는 밀가루가 독국에 대해 얼마나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해독 작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 밀가루가 다른 식재료와 어울려서 숙취 해소에 일조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밀가루 과잉 섭취로 인해 밀가루 음식을 줄이거나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밀가루가 독국의 독을 해독하고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밀가루 비법을 쓴 것이 아니라 전설 같은 해독제로서의 신비한 밀가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밀가루 처방 배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밀가루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이긴 진흙을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라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의아하게도 주님은 참으로 원시적이며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신적 능력이 바닥이 나서 당시의 민간 요법이라는 그 방법을 끌어와서 사용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방법에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너는 흙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아예 빛을 모르던 그의 상황과 처지에서 주님은 그리하신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의 눈에 굳이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바르지 않아도 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날 때부터 못 보는 그 사람을 고려하고 헤아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독국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꿀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을 내밀거나 말 한마디로 독국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엘리사에게 솥에 밀가루를 넣어 독국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인간의 약한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만과 헛된 우월감으로부터 엘리사도 지키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지키시기 위해 그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에는 분명한 중심과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교만에 빠지게 하고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게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한 자녀로 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깨닫는 신앙적 의미와 순종은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다시 배우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의 배고픔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소외된 자의 외로움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의 가난에 대해 다 너의 게으름이라고 책임을 추궁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며 삶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존재 자체로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함께 겸손히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거나 사람 위에 군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과 관련한 최대의 기적이 있다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최대의 기적입니다. 독국이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변한 것도 기적이지만 불치병이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실은 사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생명과 영혼을 부여하고 심장을 뛰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가 있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 한치 앞을 모르는 수많은 날들을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며 기적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결정판인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 중의 기적, 기적의 최종 결정판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바알 살리사는 살리사 지역 길갈 근처의 한 성읍으로 그곳에서 한 사람이 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엘리사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받은 엘리사는 그 떡 20개와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제자들을 포함한 1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한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적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하게 합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이적을 미리 보여주는 오병 이어의 예표와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병 이어의 기적을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허기진 군중들의 배를 채워주신 주님의 빵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에게 임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며 신비 중의 신비이며 우리 인생의 사건 중의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털끝만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제 머리카락이 빠졌을 때 머리카락의 끝을 이렇게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리석어 보여서. 여러분 혹시 털끝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못 봅니다. 현미경으로 보겠죠. 우리는 털끝만큼도 한치도 몇억만 분의 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부분이 일부분이 아닌 전 존재가 완전히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 소설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 기능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전혀 의식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철저한 어둠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는 말씀처럼 말씀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고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기적이며 무엇이 기적 중에 기적이며 무엇이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며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내 인생 최고 최대의 기적으로 안다면 뭐가 달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 대한 마음에서 사람에게 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언어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의 삶 속에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소외와 단절과 잠재된 분노의 위험한 시대에 내 영혼에 두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가만히 보면 없는 자나 있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심지어 혹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나를 괴롭힌 사람이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가만히 그 존재를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면 긍휼히 여겨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중보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심어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변화입니다. 믿음의 자기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며 자기 안에 최소한의 달라진 흔적과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적이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무슨 능력입니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점쟁이처럼 알아맞히는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절제하며 성결하고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능력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며 변화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적의 자기 증거입니다. 이달 초 저는 한 노인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한 노 여성도님을 그분의 며느님과 함께 심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 여성도님은 거동은 되시는데 조금 심한 치매가 있으셨습니다. 요양원의 로비 겸 면회실에서 그 노 여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아드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 여성도님은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보고 왜 여기 오셨냐고 반복해서 계속 물으셨습니다. 준비한 말씀을 나누고 그 노 여성도님께 주님의 기도를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주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 여성도님이 주님의 기도를 거의 틀리지 않고 드리신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낳고 품에 안고 자기의 생명처럼 키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은 기억하지를 못하시는데 주님의 기도는 거의 틀리지 않고 외우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 구원의 신비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처럼, 실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키운 아들의 이름은 기억하지를 못하시는데 주님의 기도는 한 대목도 빼지 않고 그대로 외우고 들이시는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결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재미있고 부유하고 만족스러운 것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채소만 넣고 끓인 심심한 국을 먹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시 허기진 배를 달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과 영광은 때때로 영원히 은혜를 받고 누리는 기쁨과 만족보다 백배, 천배, 만배 실은 천국에 가 봐야 아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로서 주 안에서 사는 동안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람을 진정성 있게 대하고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적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예수 우리 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선물로 받은 자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사는 동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남은 생을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최종 결정판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의미로운 오늘과 영광된 내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